예, 오늘은 6월 21일 성령 강림절 후 셋째 주일입니다.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나오신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2020년 우리 교회 표현은 하나 되어 성장하는 교회이고요.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곳곳에 우리 아버지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Happy Father's Day 인사 한번 할까요? 목례로. 네, Happy Father's Day. 네. 예, 아버지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매주의 일부 예배와 EM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고요. 교회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예배를 녹음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렇게 들어오실 때 이 입구를 지나서 왼쪽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건물 정문 출입문으로 들어오시면 왼쪽에 비접촉 체온계가 있어요. 비접촉이라는 건 대지 않아도 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체온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마를 고기 이렇게 튀어나온 곳 가까이다 되면 여러분 체온을 점검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씨로 되어 있거든요. 체온이 정상 범위가 99.5도 이하면 된대요. 그래서 한번 점검하시고 다른 교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100도가 넘어가면 예배당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온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주 수요일마다 뉴시티 교리문답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계속해서 교리 공부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23일날 화요일날 애틀랜타 비전교회에서 동남노회가 열려서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내일 아침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밤에나 도착할 것 같습니다. 가고 오는 길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노회 참석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스 수련회가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테네시주의 스모키 마운틴 지역에서 열립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실 조금 걱정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학생 때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 수련회를 통해서 즐거운 시간 또 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다녀오시는 부장 집사님과 또 인도해 주시는 우리 베켓트 선교사님 내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또 도네이션으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간 성경 읽기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 플로리다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굉장히 빨리 늘고 있습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아쉬운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온 우리 황기아, 조은정, 황규범 성도님 가정이 이제 토요일 지나고 다음 주간에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기념품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저도 마스크 쓸게요.
1년 동안이지만 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함께 참석하시고 또 신앙생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또 오셔가지고 새가족반도 같이 들으시고 열심히 정말 참여해 주셨는데요. 우리 감사의 선물 또 작별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악수는 생략하겠고요. 우리 인사 한마디 하시죠. 여기 마이크로.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난 것 같아요. 벌써 1년이 되었고요. 저희 가족들을 처음에 환영해 주시고 어찌 보면 1년 있다 가는 뜨내기라고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는데 가족처럼 보살펴 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좋은 분들 만나서 저희 너무 행복했어요. 눈물이 날라 그래. 네, 저희 가면은 교회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하신 말씀 없으세요?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 또 이 올랜도에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는 모든 과정들 또 준비하는 과정들 위해서도 주님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한국에 돌아가서 안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 좋은 목사님 만나서 또 신앙생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아들 규범이를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만날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은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일상적인 생활들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드러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사 그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어그러진 것들이 공평하게 바르게 정의롭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반석이시요 유세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권속으로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나라의 소망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은 열심으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지만 저희는 지난주 동안에도 주님 없이 살려고 했고 육신의 욕심에 조차 살며 주님을 슬프게 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로부터 돌아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나 각 가정에 모인 성도님들이 모든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귀하고 거룩한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주님만이 저희 자랑이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한 고백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권속들의 예배를 칭찬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예수님이 저희 믿음의 본이 되었듯이 모든 아버지가 그들의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믿음의 리더가 되는 아버지가 되어 그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사역들이 연약한 아버지들에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버지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유수 청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 위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생 숫자가 더 줄어들었지만 주님께서 큰 뜻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월 말부터 유수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성령님이요, 그들과 그들을 도와주는 타두와 백기, 백구의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고 미래를 보는 성령의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영육 가운데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애통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고 병든 자들은 그 병에서 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오르실 김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저의 영혼에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께서 화요일에 동남로에 참석하십니다. 오가는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노예의 모든 일정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삼토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필요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며 사람을 기쁘게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훌륭한 올랜도 제일장로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아버지들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강 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저의 이 기도 귀한 보혈로 저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7페이지, 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신하여 먼저 모든 아버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마음을 전하면서 아버지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버님들의 지나온 삶에 그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들께서 살아온 삶에 복주시고 또 그 삶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더욱 화목하고 행복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에는 어머니 날에 부모님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한 대 묶어가지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오늘은 올해는 그 어머니 날에는 어머니에 대한 설교를 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네, 디모데예요. 어머니와 외할머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그 믿음에 얼마나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버지 날에는 아버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편파적으로 아버지들을 위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서도 아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찬송가를 우리가 불렀잖아요. 예배 바로 앞에 찬송가를 불렀는데 지난번 어머니 날에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 찬양을 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의 넓은 사랑에 대한 찬양을 좀 해야 되겠다. 크신 사랑에 대해서 찬양하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찬송가를 보면 찬송가 576장부터 579장이 어버이를 주제로 한 찬송이거든요. 그런데 어버이라는 표현은 한 번 나오는데 다 어머니의 사랑만 나오고 아버지 사랑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이 찬송가에서도 우리 아버지들이 소외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우리 아버지들이 겪는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습니다. 2010년에 한 방송에서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쓴 시가 소개되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계실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아빠는 왜라는 시예요. 동시죠.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 가슴 아프지 않은가요? 초등학교 어린이가 순수한 마음에 쓴 동시였겠지만 마음 한편이 왠지 꽉 막히는 것 같지. 요즘 표현으로 하면 고구마 먹은 것처럼 그게 그냥 가슴이 좀 답답한 시였어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가 어느 정도일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여 남편이 되고 아이를 낳아 아버지가 될 때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결혼하는 그 순간 내가 이 여인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것이고 아이를 낳는 순간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걸 바쳐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전과는 다른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내 아내와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더 풍요롭게 지내게 해주겠다라는 각오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더 행복해지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는 다르게 가족들에게서 멀어지는 존재가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아내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대화하는 시간들이 줄어들어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겪었던 이 한국이라는 또 삶들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뭐 정말 자녀들 얼굴 한번 보기 힘들고 늘 보는 얼굴은 자는 얼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라디오 방송에서 보통 부모들이 특히 이제 고등학생을 둔 부모들이 그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5분이 안 된다 그래요. 평균적으로. 대부분 하는 대화는 다녀왔니? 밥 먹어라. 잘 자라. 이게 대화의 전부라는 거죠. 좋은 남편, 좋은 아빠, 가정에서 존중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나가고 싶었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행복과는 좀 다른 방향이 아닌가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진짜 행복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정말 맞는 걸까? 이렇게 열심히만 일하면 되는 걸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나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는 달리 노력한 만큼 존경받고 또 존중받으며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로서 인정받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무엇일까? 내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으며 내가 정말 내 인생 속에서 우리 가족에게 남겨줄 것은 무엇일까? 특별히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영향력과 남겨야 할 유산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가서 이삭을 데리고 가 그를 번제로 바치려 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성장한 믿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러한 내용으로 설교합니다. 저도 주로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속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본문을 살펴보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영향력, 그리고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에게 어떤 아들인지를 말씀하시는 이 내용만 봐도 절대로 이 아들을 바칠 수 없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그 아들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네가 사랑하는 너의 유일한 그 아들을 죽이고 불로 태워서 나에게 바쳐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불로 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싣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르쳐 주신 그 장소를 향하여 여행을 떠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을 가는 동안이 3일 정도 걸렸다라고 나와 있죠. 3일이나 떨어진 그 장소에 도착을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곳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고 이제 종들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야, 너희들은 이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는 내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한 말, 내가 우리가 함께 갔다가 경배하고 돌아올게 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나귀는 종들과 함께 있게 하고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이에 대해 이제 올라가요. 이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두 가지의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간 산이 나귀를 끌고 올라가기가 어려운 산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왜 나귀 두고 갔을까? 나귀를 지고 올라가기가 힘든 좀 험한 산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삭이 번제를 드릴 만한 그 번제를 태울 만한 그 양의 나무를 질 수 있는 체력적인 능력이 있었다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양 한 마리를 완전히 태워 없애려면 어느 정도의 나무가 있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귀를 끌고 올라가기 힘든 그 산을 지고 올라갈 정도의 체력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린아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그 정도의 신체적 조건이 됐다는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은 번제에 필요한 것들을 들고 지고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향해 갑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강조한 단어가 있는 거 느끼셨어요? 함께. 함께 갔다는 거예요. 성경이 두 번을 강조합니다.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어쨌든 이 함께 아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이삭이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내 아들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냥 아빠 아니면 아버지 그래 아들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내 아들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와 이삭이라는 아들이 서로를 얼마나 친밀하게 대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도 네가 사랑하는 내 독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으로 받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유일한 아들이에요.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 속에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대했던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구나.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짧은 단어이지만 이 단어 속에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아버지를 부른 이삭은 번제에 쓸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번제를 드려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다면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가 늘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또는 그것에 동참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성서학자들 중에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말한 말과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뒷부분에 실제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그를 죽이려 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올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돌아올게 하면 죽이고 돌아오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다. 아들이 번제할 나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너다 이 녀석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성서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부활 논쟁에서도 언급했듯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의 자녀는 이삭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살려서라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죽은 이삭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환생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나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번제로 바쳐도 뭐 원래 하나님은 번제로 사람을 바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바친다 하더라도 이 아들을 그 자리에서도 다시 살려 돌려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죠. 그렇기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그곳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9절 이하의 내용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것에 이제 도착해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놔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도 이삭이 아버지에게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산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삭이 이때 한 17살쯤 되지 않았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살 청년과 117살 드신 할아버지하고 체력적으로 싸움이 되지가 않죠. 묶을 수가 없습니다. 몸부림치면. 누가 죽겠다고 묶어주세요. 이런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삭을 묶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이삭이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이 자식 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부모가 훌륭하면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고 부모가 엉망이면 자녀들도 엉망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딱 보면 아유 저 부모가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굉장히 훌륭한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부모들이 정말 별로인 것 같은데 아이들이 엄청나게 착하고 훌륭한 자녀들을 본 적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부모에서 꼭 그 아들은 아니 또는 그 자녀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전에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생활 습관이 굉장히 좋지 않은 아이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그 아이들이 왜 그런 습관을 가졌을까를 분석한 후에 아이들의 생활 습관을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만 탁 찍어 보여줘요. 그러면 아우 애들이 왜 저래? 부모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24시간 관찰 카메라로 그 가정을 찍어요. 그런데 다들 하는 말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냥 보여지는 것과 생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부모의 이런 면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뭘 바꾸냐 하면 부모의 습관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행동적인 부분을. 그런 것들이 변화된 후에 아이들도 점차 변화되어가는 과정들이 나타나는 걸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 우리 부모가 달라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꽤 많은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순종하는 모습을 갖게 된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강요로 된 것이라면 아마 더욱 반발감이 컸을 거예요. 너 아버지가 어떻게 키웠어? 묶여! 막 이런 자세였다면 분명히 더 큰 반발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처음부터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을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삶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믿음을 아버지의 삶 속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며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괌에서 사역을 할 때 부목사였는데요. 그때 사역을 어린 아이들부터 청년까지 제가 교육부 전체를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떤 교육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성품 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성품을 바르게 키워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성품 교육을 해서 전문가를 모셔다가 세미나를 듣고 했는데 그 성품 교육의 첫 번째가 경청이에요. 듣는 거를 똑바로 들어야 이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경청이라는 걸 하는데 그 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경청을 가르칠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말에 경청을 해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대부분 부모들이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 나 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야 엄마 지금 설거지하고 있으니까 이따 얘기해. 아니면 아버지가 TV 보고 있는데 애들이 얘기하면 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듣는다는 거죠. 눈을 마주치고 그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준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먼저 경청하는 자세를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이야기할 때 눈을 마주치고 경청을 해준다 하는 걸 이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에게서 배워지고 느껴진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그 삶을 통하여 이삭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었기에 자녀인 이삭이 그것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을 배워갈 수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아버지가 말한 모든 것이 맞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이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택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 아버지가 묻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아버지를 막고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바로 뒤편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보이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드릴 양을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번제한 숫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렇기 위해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이삭이 동행하며 그 속에서 아버지의 믿음을 배우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삭도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고 순종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동안 받았던 약속을 재확인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과 땅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그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이 그의 자손에게까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이삭에게 상속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약속되어진 복을 아들 이삭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바라왔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던 그 삶이 이제는 이삭에게 전해져 이삭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이삭에게 이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삭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의 내용을 보면 흉년의 때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에게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머물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흉년의 때에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이 약속된 땅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이 이삭이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배의 은혜를 받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지역의 왕이 이 이삭이라는 이방인의 삶을 계속해서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면, 야, 우리 이제 약속을 맺자. 우리 서로 해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약속을 맺자.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믿음이 이삭에게 주어지고 그 이삭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은혜들이 계속해서 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바라보고 살았던 그 삶을 자식이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과의 관계 속에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영향을 끼친 아버지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다윗 이후에 그 어떤 왕보다도 다윗같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그는 주변의 강한 나라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를 다스렸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 남유다라는 아주 작은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이겼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 죽을 거야 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벽면 기도죠, 어떻게 보면. 벽 바라보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15년이라는 삶을 연장받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15년의 삶을 연장을 받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왕인가 또 얼마나 능력 있는 왕인가 얼마나 부요한 왕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창고를 다 개방해서 보여줍니다. 봐라, 내 왕의 창고에 이런 게 있다. 성전의 창고에는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보여줘요. 역대하에서는 처음에 이 병이 걸렸던 것도 교만해서 걸렸던 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자기의 교만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사야가 다시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 때문에 당신의 그러한 교만으로 인하여 이 나라의 모든 물건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침략당하고 그 모든 걸 뺏길 거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어진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러나 당신의 때는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이 그 나라로 끌려가서 환관이 될 거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예요. 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환관으로 끌려간대요. 재산은 다 끌려가고 나라는 멸망할 위기입니다. 내 때는 아니지만. 그 다음 세대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믿음이 좋았던 왕이에요. 기도했던 왕입니다. 기도해서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생명도 15년을 연장받은 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먼저는 회개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정말 교만했습니다. 저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그 죄는 제가 다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만큼은 그 저로 인한 잘못으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전혀 다른 표현을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 얘기를 잘 풀어보면 뭡니까? 굉장히 믿음적인 고백 같지만 나 때는 괜찮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게 정말 다윗과 같은 모습의 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화가 나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화가 많은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가 나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정말 아버지의 모습일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모습일까?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이 뒤에는 기도하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후에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므낫세의 나이가 12세였대요. 그 얘기는 뭘까요? 생명 연장받은 후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라는 거예요. 그냥 죽었으면 태어나지 않았을 아들이에요. 근데 내가 생명 연장받고 3년 후에 낳은 아들이 이 므낫세예요. 여러분, 내가 생명을 연장받고 낳은 아들이라면 없던 아들을 낳았으면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갈 것은 망해갈 나라요? 이 아들은 어쩌면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이 될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라는 왕의 특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자 아버지가 쫓아내고 헐어버린 우상을 다시 세운 왕입니다. 그 전에 있던 유다의 어떤 왕보다도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므낫세예요.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같으면 안 믿겠다. 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 망할 나라라면 내가 굳이 이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의 잘못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므낫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회복시켜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충분히 므낫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됐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 므낫세는 이 아버지의 물려준 그 유산, 아버지가 끼쳤던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주식 전문가가 공부에 관심 없는 아이들에게는 괜히 학원 보내지 말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서 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많은 부를 유산으로 줄 수 있다면 또 부자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좋겠지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아버지로서 줄 수 있는 아니 주어야 할 영향력이며 유산일까? 라는 것에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아버지로서 주었던 영향력과 유산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버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족 전체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경험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자녀들에게 상속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들을 통해서 가정을 아름답게 그리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소망을 꿈꾸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롭게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가족들에게 주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요. 가족들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들의 수고가 그리고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감사하며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 더욱 가정을 사랑하며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남편들을 또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아버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내들에게 가족에게 주는 영향력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정말 사랑의 관계를 나누며 친밀한 관계 속에서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겼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들을 주님 축복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모든 삶을 이끌어 주셔서 그 삶이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풍성한 은혜가 맺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주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수고와 사랑에 우리가 늘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며 존경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욱 가정을 사랑하며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가실 때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황기와 조원정 성도님 가정에서 준비하신 떡인데 돌아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모든 아버지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